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키가 좀 쓸모없이 커가지고 자꾸 마이크를 높여서 저처럼 알맞게 이렇게 저 뭡니까, 차 타기도 불편하고 비행기 타기도 불편하고. 저는 비행기 탈 때 참 좋은 게요, 키가 적어서 3등석을 타도 남들 한 2등석 탈 정도가 되거든요. 키 큰 분들은 막 3등석 타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전 하여튼 하나님이 이행하기 좋도록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장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가슴이 졸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강릉에 와서 강릉교회를 보니까 너무 외부에서 멋있게 지어졌어요. 물론 우리 수양이 하긴 좀 협소합니다만 저들이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잘 못 내려가지고 이쪽 뒷 위에다가 수행하는 건물을 더 지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천안쯤에 지으면 교통도 좋고 또 이제 서울 사람들이 저녁에 왔다 갈 수도 있고 제가 좋다고, 또 어떤 분은 또 보원쯤에 거기 터가 좋은 터가 있는데 거기다서 막 지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결정하지 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무시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셨고, 근데 다음 해는 이런 겨울 수행 오기 전 무슨 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들이 제가 대구에 가서 파동이라는 데 조그맣게 복음을 전해서 막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을 앞서서 이끌어서, 그럴 때 선교 학교를 해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형편에 맞게 조막조막하게 그래 살면 되는데, 저 이제 그 선교 학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난 선교 학교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학교를 해서 가르쳐.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는 뭐 다섯 명 학생 놓고 시작, 혼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때는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뭐 저 수백 명 모이는 학교를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니까 막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선교학교를 하는 걸 참 싫었어요. 그래서지만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잠잠하셔서 이제 엎은 줄을 잘 됐다 세요. 지난 한 얼마 전 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 처 외삼촌이 임영빈 박사라고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에 처음에 성서공예 그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영국에 가서 그 이제 지원을 받아 한국에 처음 성경 출판한 일을 시작한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의논을 하니까 그 어른이 저를 보고 야 너무 좋다 내가 같이 하고 싶어 난 나이가 너무 많다 걱정하지 마 가서 해라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막 하도 줬어요. 그 뭐 전부 영어로 된 책 막 제가 읽지도 못한 책들 하여튼 그거 주워서 받아다 놓고 정말 성경학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교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국내 선교사 수백 명의 전도자들이 일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온 세계를 복음 전하고 그때는 막 그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성도들 한 30명 나오는데 선교학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교학교가 뭐냐 하여튼 전도자들을 길러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합니까? 그 예배당에서 잠은 어디서 여기서 자고 밥은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목사님도 못 먹어서 굶으면서 또 학생들 데다 미기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일기로 여학생 두 명하고 남학생 세 명하고 다섯 명이 왔어요. 김동수 목사는 자기는 시험 돼도 교회를 안 떠나기 때문에 왜냐면 교본 1번이라서 한참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성경 공부 상을 펴놓고 하는데 문이 삐그덕 하고 열려요. 김동성 목사님 그 이제 할머니 뭐 가족들 쭉 왔어요. 김동성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엄마가 오신 거예요. 새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김동성지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새엄마는 사실 김동성지하고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 새엄마가 김동성지 참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그만두고 성교학교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를 배신했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성경 공부를 하다니 막 그 할머니 와서 김동성 머리를 지어받고 흔들고 상을 뒤엎고 이제 막 소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그게 우리는 2층에 살고 문은 아래층에 있었는데 삐그덕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모두 긴장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좀 이렇게 다 성교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또 학생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네요. 학생들이 뭐든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대들고 내가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1976년도에 선교학교가 시작돼서 내년이 2015년, 16년 되면은 그 이제 얼마 40년이 되면서 수백 명의 전도자가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난다.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았고 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그 교회가 조그마한 게 한 30평 되게 블록 벽돌로 시멘트 벽돌로 싸가지고 슬레이트를 했어요. 30평 그러면 요즘 뭐 우리 마구 깐 정도로 될 거 생각하는데 하면 제가 그런 걸 보면 너무 부러워했어요. 언제 우리는 우리 예배당 새 들어서 우리 예배당에서 저래 저런 거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워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전국 도시마다 큼직한 예배당이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 저희들 강남교회는 거기가 자연 녹지라서요. 이제 지상에 올라가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서초구청에서는 우면산을 보호한다고 건축하는 걸 제한을 많이 해서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을 지하에다 예배당을 뒀어요. 근데 정순호 형제라는 형제가 건축 일을 하는데 그 형제가 그 이제 그 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게 환기 장치를 딱 바꾸고 나니까 지하 3층인데도 전습기가 전혀 지하 같지 않고 공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장마철에 조금 막 눅눅했지만 지하 3층은 지하 1층, 2층을 예배당으로 쓰니까 고속도로 옆에 차 소리 안 나서 좋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공기 좋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릉교회에 이 예배당을 짓는데 아마 빚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또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번에 뭐 1600명이 왔답니다. 근데 막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들이 대구에서 파동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뭡니까? 바로 버스 정류소 같이 위에 바로 옆에 있어요. 큰 길가에.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엔 더우면 막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거기서 버스가 스타트하는데 약간 오르막이 돼서 차 소리가 그렇게 출발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버스 설교를 녹음을 들어보면 차 소리가 훨씬 커요. 제가 차 소리하고 안 질려고 막 괌 지르는 버릇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하여튼 그 파동은 참 좋은데 차 소리 여름에 그래가지고 우리의 예배당을 옮기는데 형제들에게 이번에 우리 예배당 옮길 때 형제들이 봐서 좀 조용한데 차 소리 안 나는데 그런데 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목사님 내 당동에 진짜 교통도 좋고 저요 한데 구했대요. 그래 가보니까 이제 아래층은 전부 식당이고 이제 2층 예배당인데 우리가 뭐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사를 갔어요. 근데 웬걸 저녁이 됐는데 식당이랑 우린 식사하는 술집이에요. 전부 식당이 술집이라고 하면서 식당으로 간판을 붙여가지고 그 저녁 먹으면 빨간불 파란불을 켜놓고 아가씨들이 막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한복을 입거나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교회로 와다 술집으로 갈 그런 형편이었어요. 아 우리가 이미 계약된 거 어떡할 수는 없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마음에 하나같이 아, 목사님 우리도 우리 예배당을 얻읍시다. 우리 예배당 하나 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이현범 목사님 모친은 차를 못 타시는 분인데 예배당을 옮긴다고 하니까 이제 그 모친 집에도 멀면 차 못 타고 걸어다니고 그래 막 매일 일어나서 예배당 구하러 다니는데 내 당동에 그 반꼬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조그맣게 내 리아카 하나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간에 공업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한 3, 40평 되는데 거미줄이 쳐 있고 아주 지저분한데 그게 2천 얼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뭐 거미줄 그건 치우마 되고 딱 수리를 하면 쓰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사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2,500만, 2,300만 원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막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내 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점심 먹고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자매님 집에 갔는데 그 자매님이 막 신방을 하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간증하기를 내가 막 집에 돈이 없어서 월세 집에 살았는데 정말 이 집을 전세로 얻었다고 전세비가 없어 그런데 막 하나님에게 돈 준 그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와서 사는데 군에서 전역하고 사는데 가족들이 친구 집에 살았대요. 몇 년 살다가 그 집에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이 땅을 사서 그렇게 공장을 짓고 그런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자기 전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두 분의 간증이 자꾸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자꾸 이걸 기억나게 하십니까? 우리 대구에는 반곡에 그 간에 공업하던 공장 그거 사서 예배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또 내가 믿음을 가야 할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구에 딱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고 야 목사님 계명대학교 앞에 예배당이 하나 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예배당 6,500만 원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500만 원 그때 무시 큰 돈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형제들 정신이 있나 없나 6,500만 누아 이름인 줄 아나 하고 막 주하면 그걸 사자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정신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형편이 돼야 사지 속으로 생각했어. 뭐 생각 없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겠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쳐 저거 의논했어요. 반곡에 거기에 2,500만원짜리 2,300만원까지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계대 입구에 옛날 성일교가 쓰던 예배당이 그건 참 좋긴 한데 6,500만원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도 6,500만원짜리 안 살고 2,300만원 할 줄 알았는데 전부 6,500만원짜리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저들은 하다 안 되면 교회 안 나오면 되지만 난 어디 가라고 안 되면 아니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들 결정됐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그만하지? 좋아. 그쪽 교회에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얼마 하면 안 팔릴, 뭐 안 팔락할까? 그 가격을 내가 때리기로 했어요. 6,500만 원인데 내가 막 4,700만 하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 그때 뭐 내가 나이 한 서른 몇 살이었는데 제보다 더 젊은 형제 한 두 명 데리고 그쪽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쪽에 찾아가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늘수록 가시고 장로님들 전부 우리 아들 같고 그래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살는 살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러 왔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막 좀 돌아와서 그냥 왔는데 좀 돌으라고 일반 기성교에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기 난생 처음이었어요.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커피 한잔 먹는다고 뭐 나쁠 거 있나 공짜인데 싶어서 커피를 얻어먹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형편은 4,700만 원.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라고. 그런데 6,500만 원짜리인데 4,700만 원 탈락하기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안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커피에다 뭘 탔는지 모르겠어요. 난 딱 했는데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잘 속아요. 한참 커피 맛 이야기하던 제가 5,500만 원에 결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5,500만 원 그거 어떻게 돼요? 근데 같이 갔던 형제도 날 보고 야 우리 목사님 흥정 진짜 잘하신다. 나는 그 4,700만 원 끌어가고 5,500만 원 나는 그냥 6,500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면 할 줄 알았는데 4,700만 원 내리쳐가지고 5,500만 원 끌어가니까 야 목사님은 이래 흥정 잘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쪽에 장로로 목사님 막 5,500만 원 주면서도 절절 맸다고 내가 잘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겁이 참 많았어요. 뭐든지 하면 겁부터 냈고 난 안 될 것 같고 난 남들보다 뭘 좀 못하는 사람이고 안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그 마음을 형제한테 표현을 못 하겠는 거라요. 이걸 5,5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암담한 거예요. 너무 암담한 거예요. 너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550만 원 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택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25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전세를 뺐어요. 빼고 그 술집 2층 예배당 한쪽에다 베니아 칸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고 250만 원 가지고 계약을 걸었어요. 550만 원 해야 하는 건 그래 하여튼 그래서 또 보태 350만 원 계약을 걸었어요. 받아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베니안을 쳐놓고 건물이 안 좋으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 한참 아파트 짓기 시작했던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게 아파트야. 그래 아파트다. 아파트 너무 싫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350만 원을 냈는데 우리 형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자네들 왜 그렇게 정신없는 일을 했노? 350만 원이 적은 돈이냐? 그거 날렸다.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살 줄 알았지. 그런데 막 제가 참 많이 울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 돈이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그렇게 뜨겁게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할 예배당을 산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5,5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형제가 007 가방이 있는데 거기 막 돈이 가득 차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200만 원도 그때 막 그렇게 큰 돈인데 그게 이제 거의 5,200만 원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300만 막 어려워서 제가 아는 분에게 이자로 돈을 빌렸어요. 3%, 월 3%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한 달 지나도 그분이 다른 데 4% 준다 해서 우도 4% 준다 하면서 이제 180만 원하고 또 멸망해서 그 마지막 그게 막 그거 한 2년 동안 이자 넣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당을 사고 나서 막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전주 형제들이 우리도 예배당이 있다. 전주서 어디 있노? 대구 있다. 대구까지 가나? 안 간다. 하나님께서 지난 50여년 동안 이 복음을 상황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때 나심인 이러하니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그래요. 올라오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오면 내 정신 아닐 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땅이 변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더러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서 둘째 아들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정말 더러운 누더기 입고 더럽게 지내야 돼지와 지내야 했고 그렇게 배불리 먹고 싶어도 굶주려야 했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힐 안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무 영광스럽게 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주어 예수님이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하는 거예요. 풍랑이 치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살아나고 가늠한 여자가 죽으려고 도르마 죽을 뿐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눈먼 소경이 변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베드로 마음이 변하고 막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를 통해서 다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출생부터 우리하고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난지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님은 탄생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방법하고 다르게 하나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요. 헤롯 궁에 와서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헤롯 왕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그 헤롯의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헤롯의 왕관을 뺏으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 왕은 아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내 왕자리가 위태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말하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찾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헤롯은 기다린 거예요. 박사들이 오기를. 박사들이 오면 당장 군대를 보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신하들도 몰랐고 박사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지시할까지 거기 있어라.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제 그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고 우리 말을 못 듣게 하고 그래서 뭐 이단이라고 별별 말들 다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면 저희들 추정 60분 날 때나 서초구청하고 문제 일어날 때 막 우리 어렵고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헤롯 왕이 아무도 몰래 자기 혼자 예수 죽이라고 계획한 그 계획을 하나님도 몰랐겠느냐? 하나님도 몰랐겠느냐? 우리가 진해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가서 예배당 지을 수 있느냐? 아, 된다. 딱 지으려고 하니까 그는 군부대인데 해군 그 활주로가 있네. 비행기 활주, 해군 활주로에서 15도 옆으로 빗나가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2층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짓는다. 군부대에서 그건 허락을 받아요. 군작전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보고 진해에 오라고 막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갔어요. 그래 간정을 쭉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진해는 구청에서 허락, 시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군작전, 군부대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시청에서는 예배당 건물 건축 허가가 나는데 그 저 군부대에서 허가가 건물을 못 짓게 돼 땅을 안담한 거예요. 제가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2층으로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 1층 건물은 짓는데 2층은 못 짓게 한다는 거죠. 형제들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시청에서 허락을 받은 된 줄 알고 살았는데 실제는 안 된다. 군부대에서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샀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셨겠느냐? 하나님은 아셨을 거다. 아셨으면 땅을 못 사게 막지. 예배당도 못 지어 땅을 사도록 왜 놔뒀겠나. 이거는 형제자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다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자 가봤어요. 가보니까 산이 약간 언덕으로 이래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터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흙을 좀 받을 때가 있느냐? 아, 있다고. 이 근방 논들은 전부 흙주마 좋아한다고. 산이 그 언덕이 이렇게 돼 땅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언덕을 4m를 깎아라. 깎으면 언덕이 1층 지은 거나 4m 깎아 2층 지은 거나 같으면 그 군부대 허락을 해줄 거다. 그래 이제 형제들 언덕을 깎기로 한 거예요. 근데 동네들은 아스팔트가 이래 있는데 아스팔트 상한다고 포크레인이 그 뭡니까? 캐터필러 그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밤에 아무나 밤 1시쯤 포크레인 몰고 갔어요. 그래 포크레인 가는데 그 자욱내만 되니까 고무판을 깔고 가고 또 깔고 가고 근데 밤중에 포크레인을 그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포크레인 들어왔는데 아스팔트에 자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고. 헬리콥터로 싣고 돌았다. 동네에서 아, 그래 그 땅을 다 4m를 깎으니까요. 예배당터가 훨씬 넓어지고 조용하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군에 가서 부대 가서 우리 4m를 깎았다. 2층을 지어도 1층밖에 안 돼. 그걸 군부대 허락 그 이제 진해 예배당을 짓게 됐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아 약해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로 막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같이 계신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헤롯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모친을 데려 애굽에서 피하여 내려가라고 마침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니까 애굽에 갈 황금의 여비가 충분히 되잖아요. 사실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비가 없어 여관도 못 빌려가지고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저희들이 1988년에 올림픽을 했는데 1988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라서 해외 나가면 외화 낭비가 심하다고 특별한 사업가나 아니면 외교관들에게만 여권을 주어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이북에는 저 38선에서 우리가 진짜 해외 나갈 수가 없었어요. 88년도 올림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올림픽 하는 그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었어요. 올림픽을 88년도 마치고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 올림픽을 서울로 왔는데 세계는 서울로 가되 서울은 세계로 되려면 여건이 없으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참 많은 걸 개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언론 기본법이라 출판사 허가 안 나는데 우리 출판사 허가 나와가지고 제3권한 비밀을 출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안 됐는데 그 처음으로 1989년 3월 달에 45세 이상 된 사람만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1989년도 3월 달에 LA하고 독일의 베를린이란 두 개의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물론 사람들 몇 명 안 모였지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약 이제 가족도로 합하면은 1,000명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단기 선교사까지 합하면 약 1,500명도 1,200~1,300명쯤 되는 선교사들이 즉 가족들이 해외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선교사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이 지금 국내 교회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난 얼마 전부터 국내 교회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세계 어디 가봐도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들이 월드캠프를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도급 목사님들을 초대했는데 한 300명이 왔어요. 회비를 그분들은 250불인가 받고 그분들은 물론 250불가 안 되지만 자기 여비에서 왔는데 300명이 와서 2주 동안 있으면 그분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놀라워하면서 남미 파라과이에서 오신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 된 구원을 받고 저를 보고 목사님 파라과이는 한국이 너무 멉니다. 미국 정도에서 이런 일을 하면 파라과이는 많은 목사님이 올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도 이런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분 목사님들이 와서 한 300여 명이 물론 구원받고 온 분도 있지만 와서 복음을 가고는 그 나라 이번에 케냐 집회하는데 케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구원을 받고 이 월드 캠퍼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몰라요. 현재 저들이 남미에 큰 복음의 역사가 신재훈 목사, 박준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 콜롬비아로 이동돼 갔는데 페루에서 있으면서 페루의 성도들이 한 200명, 250명 되는데 월드캠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월드캠프를 한 걸 보니까 마음에서 힘이 들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다 되어진 걸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음이 바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 월드캠프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월드캠프를 했는데 월드캠프를 마치고 성도들이 300명이 늘었답니다. 한 250명에서 300, 한 500, 한 50명이 되는데 주일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이 늘었는데 그 떨어지 한 대여섯 명 떨어지고 300명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듬해 다시 월드 캠프를 했는데 또 300명이 교회 연결되더래요. 구원받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한 6, 700명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월드캠프 박옥수 목사님은 제가 못 갔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도 못 가고. 그 이제 박준현 목사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도 자기도 만들었어요. 합창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화천날처럼 옷도 되고 뭐 모양도 다 되는데 노래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박 목사님 실망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음악이 쉽지 안 되니까 하다 안 되고 어느 날 박 목사님이 마이크를 끄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테이프를 돌렸어요. 그래서 입을 탁 맞춰 하니까 마이크를 끄고 테이프를 터니까 청중들이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해요? 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그라시아스 그 테이프를 뭐 비디오를 보면 맞췄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그라시아스 카메라가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잡을 때 딴 사람 동의할 때 막 그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대요. 수많은 청중들이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해 다 감탄했다 하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채미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부릅시다 그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들통이 났어요. 저기 가짜란 게. 그래서 청중들이 가짜인 걸 알아도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기뻐가지고 행복해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준현 목사님이 시내 가서 시에 가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그쪽 교회가 약간 변두리 쪽인데 옆에 6차선 큰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를 하루를 저녁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차를 다 차단시키고 둘러가도록 했는데 6차선 도로 크다란데 6차선 도 넓이가 한 이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무대를 만들고 막 기다랗게 의자를 깔았어요. 그날 밤에 이제 저녁에 시민들 다 돌아오니까 막 너무 오기가 좋은 거 지나가다 다 왔는데 그래가 이제 그라시아스 칸타타라는 거예요. 이제 페루는 합창단 오지 말아요. 밥에 먹이기 힘들고 뭐 자기 합창단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탁 이제 연습하니까 그 자꾸 하다 보니 잘 돼가지고 아무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자 저렇게 잘하는 합창단이 있냐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뭡니까 800명 이제 900명 가까이 돼서 예배당이 좁아서 도저히 안 돼서 또 이제 100명씩 끊어가지고 지방에 개척하고 그러면서 막 그 페루 그리고 알젠틴 파라과이 이제 그런 교회들 그 이제 한국 교회 만큼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정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막 복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오시기 임박한데 전 세계 활동하는 걸 보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이 1989년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그 당시 제일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 외국으로 보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비를 뭐 뒷받침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그런데 여러분 형제자매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가 됐고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많이 이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이런 귀한 일을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강릉교회 이제 앞으로 이 수양회를 이어서 더 할 수 여기 참 좋긴 좋아요. 그죠?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올 때 차가 좀 밀려서 그렇지 다 좋아요. 겨울에 눈이 올 때 차길이 좀 밀려 그런데 여기 오면 정말 좀 앞으로 고속전철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지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릉교회 빚도 다 갚아 좀 이번 수양에 참석 은혜 입으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조성아 목사님 좀 약간 형제님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옥수수 먹으니까 다 어린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옥수수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하루에 제가 옥수수를 두 개씩 먹어요. 제 나이에 옥수수 한 개는 하루 한 끼 식사가 되는데 옥수수 두 개는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셈이에요. 배가 이어서 많이 나왔어요. 전에도 나왔었지만. 여러분 그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면 배가 보기 참 아름답지 그죠? 저희 아기 가진 부인들 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이 저 새 생명을 줬던데 우리도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더 시대에 어느 날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모르도겔 미워해서 왕에게 아주 가까운 애가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을 다 멸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어요. 하만이 조서를 쓰기를 아달월은 12월 달입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멸해라. 그 이제 게시판이 아수에로 127도에 다 붙은 거예요. 아달월 12월에 유대인은 다 멸하라.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다 죽게 되었어요.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에스더가 이제 나가면서 왕이 하만을 죽여 열 아들을 나무에다 달아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문에 왕의 반지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만이 죽고 유대인이 죽어도 그 왕의 반지로 인친 그 공문은 아무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그 조서를 취소하소서 하고 막 에스더가 울면서 빌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 법에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가 안 된다. 법이 그렇다. 나도 취소를 못한다.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쓴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아달월 13일을 유대인 다 멸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울면서 제발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왕은 이건 나도 안 된다. 법이 그러니까. 그 조서를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은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 하냐면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모르드개에게 주면서 너도 조서를 쓰고 찍어라 그랬어요. 그래 모르드개가 조서를 쓸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께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을 백성 중 세력을 가진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재산을 탈취해라. 그러니까 한쪽 벽에 하만이 쓴 공문에는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고 도륙하고 다 죽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울고 통곡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또 조서가 하나 붙어요. 붙는데 유대인들은 다 함께 모여 세력을 내가지고 유대인을 해하려 하는 자를 죽이고 그 처자와 모든 걸 죽어 재산을 탈취해라. 두 개의 조서가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첫째 것도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거고 둘째 조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첫째 조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벌벌 떨며 고통을 하고 둘째 조서를 믿는 사람 야 아수르 왕궁에 유대인을 위하는 큰 누가 관리가 있어. 우리가 모이면 유대인이 다 죽일 수가 있어. 결국은 그 두 개의 조서를 보고 그들이 한마음, 야, 유대인이 승리야. 우리 전부 모이자. 유대인 모여. 그리고 유대인 죽이라는 사람은 다 이 명단 작성해. 우리가 때려 죽이자. 제가 이거를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그 두 개의 조서가 있는데, 아달월 13일에 유대인 멸하는 그 조서를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유대인은 따로 모여가 세력을 또 그 유대인 죽이는 잘 죽여라. 두 개의 조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똑같아요. 아이, 나는 전도 안 돼. 나는 하나님 못 믿어. 난 믿음이 없어. 안 돼. 이 신앙이 끝이야. 이번에 우리 선교사 하나가 죽어도 선교 못하겠다 하면서 와서 나한테 대들었어요. 내가 야단을 쳤어요. 어? 이게 어떤 직분인데? 아, 난 도저히 안 된다. 뭐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야 40장을 여호와를 앙망한 자 세임을 얻으니, 너 힘 없으면 하나님 왕망하면 세임 준다고 그랬잖아. 너 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 내가 그거 그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아, 그렇구나. 확 변해버렸어요. 왜? 하만의 조서를 보니까 아이고 죽었다. 죽었다. 우린 죽었다. 통곡을 하는데 모르드게 조서를 그래 우리가 이긴다. 오늘 아침에도 뭐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성경 보면 잠만 와요. 뭐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안 돼요. 전부 다 하만 조서를 읽어서 그래.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사람 하만의 조서만 있고 우리가 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마귀가 넣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옆에다 모르드게 조서를 딱,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전부 모여서 세력을 내서 유대인을 멸하는 자를 다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처자를 죽이고 재산을 정모로 탈취해라. 이야, 그 조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조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만의 조서를 믿으면, 아이고, 유대인들 멸하게 됐네. 뭐 조서 또 보면 뭐하노? 시험 들자. 교회 나가지 말자. 유고로 흐르자. 소주나 한잔 마시자. 이제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 다 멸하게 됐다. 진짜 멸망방할 줄 알았는데 그 조서 그냥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서가 유대인을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이 있었고 비판한 자 있고 거짓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아이들이 애아들은 애기를 낳거든 남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 누가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애기를 낳는데 가서 보고 남자면 죽이라 그랬는데 산파가 안 죽인 거예요. 왜 안 죽였냐?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아들 벌써 낳았습니다 하니까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을 남자를 낳거든 나이를 가게 집어던지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빠졌더라고요. 갈 상자에서 안 담겨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모세를 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성경에는 막 가슴이 뜨거운 것이 모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바로왕의 공주 때문에 그렇지요? 모세는 하나 구원받아,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겠지. 늘 공주가 그런 거 아니고요.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들만,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모세는 80세였고 그 뒤에 60만 3,550명을 하나님이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다 죽어야 했고 그때 유대인 다 멸망을 당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때때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아, 우린 망해. 우린 안 돼. 우린 아마 다 안 돼. 우린 죽었어. 예수님이 헤로당이 죽이려고 했고 하만이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했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나일강에 빠져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헤로당에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셨고 정말 그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주셨고 바로왕이 아들 낳으면 하수에 던져야 하는데도 60만 3,550명의 남자를 지켜뒀다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탄이 역사해서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야 이제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일을 겪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개의 조서가 있습니다. 유대인 멸해라.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멸하려는 자를 멸해라. 오늘 아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조서가 진짜입니까? 하만의 조수입니까? 모르도게 조수입니까? 다 왕의 인장반지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도게 조수가 붙자 하만의 조수는 그날부터 힘을 잃었습니다. 하만의 조수가 죽었습니다. 붙어있고 인장반지가 찍혀있어도 죽었습니다. 모르도게 조수가 살아서 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러다 내가 어려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조선을 쓰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을 그 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제가 지켜주고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약했는데 예배당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해외 선교를 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고 비자를 주시고 또 저들이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아 전 세계 복음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감당하시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가서 어렵고 가난을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세계에 일어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사탄이 역사하지만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셔서 능히 이기고 복음으로 충만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릉에서 이런 귀한 수양회를 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릉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